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6년 4월 22일 수요일입니다. 구약의 요엘서는 12권의 소선지서 가운데 두 번째로 나오는 책입니다. 요엘서는 유다 백성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경고하면서 회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 심판은 메뚜기 떼와 다른 민족의 습격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도 메뚜기 떼의 습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0장 15절 말씀입니다.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요엘서에 나오는 메뚜기의 습격도 치명적입니다. 요엘 1장 4절 말씀입니다. 팔주인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영어 성경 NIV에서는 이렇게 옮겼습니다. 메뚜기 떼가 먹고 남은 것을 왕 메뚜기들이 먹고 왕 메뚜기들이 먹고 남은 것을 새끼 메뚜기들이 먹고 새끼 메뚜기들이 남긴 것들을 다른 메뚜기들이 먹었다. 이것은 네 종류의 다른 메뚜기 떼를 묘사했다기보다는 완전하고도 철저한 파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파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곧이어 다른 민족이 공격에 올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할지 요엘 1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요엘서는 이것을 가르쳐 여호와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임박한 심판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유다 백성이 저지른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엘서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으니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공고합니다. 요엘 2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에게 벌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범죄한 백성을 향해 하나님은 언제나 돌아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번에는 요한계시록 3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하나님은 이렇듯이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갈라디아서와 구약 민수기입니다.
3장.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도대체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내가 여러분의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이신 분으로 생생하게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대답을 듣고 싶은 것이 꼭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을 지켰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기쁜 소식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까? 성령의 힘으로 시작한 일을 이제 와서 인간의 힘으로 이루려 하다니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한 것이 다 쓸데없는 일이었습니까? 정말 그럴 수 있다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기쁜 소식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받아주셨다라는 성경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도 믿음을 보시고 받아주실 것을 미리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그 기쁜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 모두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더불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것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쓰여 있는 것을 꾸준히 다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율법을 지킴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에 나무에 달린 사람은 모두 저주를 받는다 라고 쓰여 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스스로 저주받은 자가 되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해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그도 예수를 통하여 이방 사람들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하나님께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계약을 맺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계약이 적절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고 나면 누구도 그 계약을 무효로 하거나 거기에다 다른 내용을 덧붙일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은 여러 사람을 가르치는 자손들에게 라고 말하지 않고 내 자손에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단 한 사람을 뜻하고 그 한 사람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하나님께서 이미 그 전에 맺으신 계약을 무효로 만들 수 없고 무효로 만들 수도 없고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을 없었던 일로 할 수도 없습니다. 만일 상속이 율법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면 그것은 약속에서 오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따라 아브라함에게 상속을 선물로 거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 때문에 주셨을까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올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려고 계약에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과 율법 사이에는 그 이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하여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고 모세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중재자였습니다. 그런데 중재자는 한 사람이 혼자 스스로 일을 하려 할 때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실 때에는 중재자 없이 당신이 직접 맺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어긋난다는 뜻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법을 근거로 하여 사람들을 받아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온 세상이 죄의 세력 아래 있다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는 단 한 가지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한 길이 보이기까지 우리는 율법에 매인 죄수들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믿음의 길이 드러나기까지 우리는 율법의 감시 아래 있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엄한 보호자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믿음의 길이 열렸으니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이라는 보호자의 감시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 사람과 그리스도 사람 사이에 아무런 구별이 없습니다. 노예와 자유인 남자와 여자 사이에도 아무런 구별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으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에 따라 상속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민수기 제21장. 네겝 지방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 아랏왕은 이스라엘이 아다람 길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와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워 그들 가운데서 얼마를 포로로 사로잡았다. 그때 이스라엘이 주님께 다음과 같은 말로 사약하였다. 주님께서 이 백성을 우리 손에 붙이시면 우리는 그들의 성읍들을 전멸시키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시니 이스라엘이 그들과 그들의 성읍들을 전멸시켰다. 그래야 사람들은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가려고 호르산에서 홍해길을 따라 나아갔다.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사람을 무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구하였다. 주님과 어른을 원망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모세가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래야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곳을 떠나서는 오봇에 이르러 진을 쳤다. 오봇을 떠나서는 예아바림에 이르러 진을 쳤다. 그곳은 모압 맞은편 헤돈눈 쪽 광야이다. 또 그곳을 떠나서는 세렛 골짜기에 이르러 진을 쳤다. 또 그곳을 떠나서는 아르론 강에 이르러 북쪽 강변을 따라 진을 쳤다. 그곳은 아모리 사람의 경계로 이어지는 광야이다. 아르논 강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 있는 모압 경계이다. 그래서 주님의 전쟁기에도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수바 지역의 와현 마을과 아르는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 비탈은 아르 고울로 뻗어 있고 모압의 경계에 닿아있다. 그들은 그곳을 떠나서 부엘에 이르렀다. 부엘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백성을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마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샘이 있는 곳이다. 그때 이스라엘은 이런 노래를 불렀다. 샘물아 솟아나라. 모두들 샘물에 노래하여라. 지도자들이 파고 백성의 원로들이 왕의 통치 지팡이들로 터뜨린 샘물이다. 그들은 그 광야를 떠나 맛다나에 이르렀다. 맛다나를 떠나서는 라할리엘이 이르고 라할리엘을 떠나서는 바못에 이르렀다. 바못을 떠나서는 비스가 산 꼭대기 부근 광야가 내려다보이는 모압 고원지대의 한 골짜기에 이르렀다. 거기에서 이스라엘은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요청하였다. 우리가 임금님의 땅을 지나가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밭이나 포도원에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샘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임금님의 영토 경계를 다 지나갈 때까지 우리는 왕의 길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시온은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를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을 맞아 싸우려고 군대를 모두 이끌고 광야로 나왔다. 그는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맞아 싸웠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도리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르논에서부터 야복에 이르기까지 그 땅을 차지하였다. 이스라엘이 거의 암몬 자손에게까지 이르렀으나 암몬 자손의 국경은 수비가 막강하였다. 이스라엘은 아모리 사람의 성읍을 모두 점령하고 헤스본과 그 주변 모든 마을을 포함한 아모리의 모든 성읍에 자리를 잡았다. 헤스본은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의 도성이었다. 시온은 모압의 이전왕과 싸워 아르논에 이르기까지 그가 가지고 있던 땅을 모두 빼앗았던 왕이다. 그래서 시인들은 이렇게 읊었다. 헤스본으로 오너라. 시온의 도성을 재건하여라. 그것을 굳게 세워라.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고 시온의 마을에서 불꽃이 나와서 모압의 알을 삼키고 아르논 높은 산당들을 살랐다. 모압아, 너에게 화가 미쳤다. 그모스신을 믿는 백성아, 너는 망하였다. 아모리 왕 시온에게 꼼짝없이 아들들이 쫓겨나고 딸들이 끌려갔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넘어뜨렸다. 헤스본에서 디본에 이르기까지, 메드바에서 가까운 노바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들을 쳐부수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아모리 사람의 땅에 자리를 잡았다. 모세는 야세일로 사람을 보내어 탐지하게 한 다음 그 주변 촌락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을 내쫓았다. 그 다음에 그들은 방향을 바꾸어서 바산길로 올라갔다. 그러자 바산왕 옥이 자기의 군대를 모두 거느리고 그들을 맞아 싸우려고 에드레이로 나왔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와 그의 땅을 너의 손에 넘겼으니 전에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왕 시온을 무찌른 것처럼 그를 무찔러라. 그래야 그들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온 군대를 생존자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때려 눕혔다. 그리고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였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이 처음으로 들은 소식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어서 자기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는 동생을 쳐 죽였습니까? 그가 한 일은 악했는데 동생이 한 일은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형제를 사랑함으로 생명에 들어간 줄 알거니와 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서 13절에서는 그러면 너의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고 형제를 실족하는 일에 주의한다고 고백합니다.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요한은 이에 대해서 더욱 적극적임을 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고 예수도를 맏형으로 구성된 이 우주적인 가족으로서의 한 부분이요 지체요 모형인 우리 교회 속에서 우리 각자가 주님의 가족으로서의 역할과 자세를 점검함으로써 신앙의 보다 사실적인 부분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이해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막연한 것도 아닙니다. 특히 우리가 건강한 가정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가족의식을 이해하는 것은 더 쉬우리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로 가족이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하고 유쾌하고 행복한 곳이 가정입니다. 물론 말세적인 현상들이 많은 가정들에서는 이런 가치들을 빼앗아가고 있지만 가정이란 그런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교회가 바로 이 가정과 같아야 하고 가족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밖에서 무시를 당하고 피곤한 몸이 되어도 이 세상을 살기 위한 재충전을 받는 곳, 그곳이 바로 가정이고 가족관계입니다. 교회의 예배에 와서 단순히 말씀만을 듣고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상호간의 교제를 통해서도 우리 삶의 문제들이 해소되도록 교회는 존재하는 겁니다. 피곤한 일과를 마치고 돌아와서 집에 들어서면서 홈 스윗 홈 이라고 중얼거리면서 아무데나 쓰러지고 온갖 간섭과 눈총 속에 일을 마친 세일즈맨이 돌아와서 오 마이 생츄리, 오 나의 성역이라는 말이죠. 외치며 문을 닫고 들어섭니다. 물론 요즘은 가정이 해체되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가정치유의 문제들이 중요한 교회나 사회의 문제들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가정이나 가족이란 눈치를 봐도 되지 않는 우리 가족 구성원들의 성역인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의 교회가 그와 같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간에 이질감이 가족 간에는 없지요. 서로가 옆에 있어도 경계되거나 눈치가 보이거나 어색하지 않은 곳이 가족이고 자신의 가정입니다. 겉을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가정의 이런 모습이 문제가 된다면 그 가정이나 가족은 문제 있는 가정이라고 해도 옳을 것입니다. 가족은 집에 함께 있어도 신경이 쓰이지 않고 함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서로에게 안정감을 주게 되지만 손님은 부담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먹는 것에서 자는 것까지 가족은 아무래도 괜찮습니다. 교회 속에서 서로가 그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평안함이 주님의 교회는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칭호만이 쓰이는 것도 가족입니다. 가족 간의 또 다른 특색은 명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무엇이라 부르든지 수시로 명칭을 바꿔 써도 역시 자연스럽고 감사하기만 한 존재 역시 가족임을 확신할 때 가능합니다. 진정한 가족은 관계 속에서의 이름만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사회 속에 높은 지위를 가진 아버지일지라도 가족관계 속에서는 아버지요 남편일 뿐입니다. 경제적으로 온 가족을 먹여 살려도 아버지는 아빠라는 호칭에 더 행복할 수 있고 매끼 식사를 장만해 주지만 주방장이라고 하지 않고 어머니라 합니다. 가족은 명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맏형으로 섬기는 교회도 마땅히 그리해야 합니다. 서로를 기꺼이 주고자 하는, 나누고자 하는 데가 가족이고 가정입니다. 가정 일에 관심은 가족인지 아닌지가 구별됩니다.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행복이든지 고통이든지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주고받아도 어색함이 없는 그것이 비로소 가족관계이죠. 홀로 짊어지는 괴로움도 혼자만 누리는 풍요도 건강한 가정 속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서로의 아픔을, 부채를 감당해 줍니까? 그것은 단순한 이유, 즉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영적인 가족인 교회 속에서 그래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물질을 쓰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의 가장 사실적인 표현인 거죠. 하나님의 가족의 가장 사실적인 표현입니다. 보호하고 옹호하는 것도 가족과 가정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가정의 부끄러운 일을 밖의 사람들에게 퍼뜨린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가족관계가 아닐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밖의 사람들에게는 자기 가정의 좋은 것들만 자랑하고 선전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이죠. 또 가족 간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비밀을 나누는 것이 가족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남의 일이라면 죄성을 가진 사람들은 더 널리 퍼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서로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다가도 남이 다가오면 입술에 손가락을 내고 쉬쉬 할 것입니다. 누가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 잘못 말하면 분내고 항변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그래야 합니다. 억지가 아닌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울 때 비로소 천국의 가족입니다. 두 번째로는 16절, 17절 말씀 중심으로 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가족은 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정과 가족의 대표적인 관계는 무엇보다도 혈통의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언약, 즉 결혼의 관계이지만 이것 역시 피로써 계승되고 어머니는 자신의 피를 모아 자녀를 생산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가족이 되도록 자신의 피를 통해서 하나로 묶어주셨습니다. 잔도의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 모두는 피로 맺어진 이 세상에서 끝나는 육신의 가족보다도 더 중대한 영원의 가족입니다. 사랑의 관계입니다. 11절 12절인데 가족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사랑에 의해서 연결되어지는 관계이고 사랑에 의해서 살아가는 관계이고 사랑을 먹이로 자라가는 관계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조직과도 다른 특별한 관계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가족된 사실의 근거를 고백하여 이르기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로마서 5장 5절에 고백합니다. 단순히 사랑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퍼부은 바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런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11절 12절이죠. 경쟁의식이 들어와서 아우를 죽이고 마는 비극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서로의 배려와 사랑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보다 더 중요하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이죠. 만일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먼저 그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그 예물을 드려라. 그래야 그 예물이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것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죠. 우리가 바로 이 사랑의 가족관계로 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법이 있지만 법이 우선이 아닌 관계지요. 어디에나 위계의 질서는 있고 가정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우선하는 곳은 온전한 가정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했던 대로 사랑은 법에 의해서 지배받는 장소가 아닌 사랑이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확실한 성경적인 선언과 함께 익숙한 또 하나의 별명이 바로 가족이고 가족은 피를 나눈 혈연의 관계이고 여기서는 굳이 법이라는 것이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사랑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가족관계도 법으로 가고 있는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들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도 법 이전에 주님의 피 흘림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이 바탕이고 존재하는 이유이고 생명력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의 진단 시약인 겁니다. 세 번째로는 13절에서 15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그 가족이라는 사실적인 증거가 됩니다.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이상 여기지 않습니다. 든든한 가족 간의 사랑의 관계 속에 산다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에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 여기지 말라. 13절이 그렇죠. 예수께서 보다 구체적으로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보다 세상 사람들의 일상적인 행동에 더 가깝거나 그들과 더 잘 조화된다면 여기에는 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가족임을 의심할 수 없는 모습이 15절이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안 봐라. 15절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10절에도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래서 형제 사랑은 대단히 귀중한 교회와 천국의 바탕인 거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dark days. Lift up your eyes to Jesus. Lift up your eyes, he's still upon the throne. And come what may, he never will forsake you, for he is God, to him all things are known. Lift up your eyes, he still is there. Be not dismayed, he knows your weight of care. In these dark days, lift up your eyes to Jesus and trust in him. He will your burden bear. Hear me up, go,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며 늘 지켜주시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